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 은혜의 보좌 시온소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을 떠서 알게 하시고 그 시온소에 은혜의 나타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보이셨사오니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 안에 영생을 바라보며 육체 가운데 허락하신 인생의 때를 사옵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될 시간이지만 하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말씀에 따라 죄 가운데 있는 죽은 심령을 우리가 주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며 거룩한 성품으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썩어져 가며 죽음의 길로 행렬을 지어 나가는 세상과 같지 않게 하시고 저희 마음과 심령과 몸의 움직임과 시간의 쓰임을 주 앞에서 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 부분을 다뤄가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종말에 관한 모든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상고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가 있어 들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룰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종말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그몇 항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뤄야 될 이해의 범위, 주제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내용을 함축하여 설명되어져야 하는 것이 종말론의 베이스,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에 실현되어 가는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실현되어 가는 종말의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가 오실 것을 미리 말한 구약의 내용을 전제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가 다시 오시는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리고 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주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날을 이루기까지 먼저 주 안에 죽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이런 등의 모든 논의는 결국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요 압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종말론을 다룬다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다룬다는 것, 즉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종말의 관계를 다룬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섯 번에 걸친 강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몇 주죠? 5주입니다. 5주 동안에 성경을 일독하시는 그런 은혜 시간을 나누세요.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시면 구하시는 만큼 얻으시는 바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 들어오실 때 핸드아웃을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책자는 이번 시간 오늘은 쓰진 않아요. 오늘은 이제 배경 설명이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없고 다음 시간에 신앙고백서의 해당된 분야의 부분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엮어서 강의가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책이 없으신 분은 한 10권 정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나눠진 핸드아웃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번 5주 동안 강의할 목차가 나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강의할 분량입니다. 먼저 목차 부분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에서 그 목차가 쭉 있습니다. 5주 동안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죠. 제첫 페이지에 제1부 하나님 나라의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2부 종말론의 이해라고 1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1부에는 우리가 오늘 다룰 부분이 일부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다뤄야 하는데 몇 개, 세 개장으로 나눠 있죠.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 배경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3장에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와 관련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부 종말론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시대의 분별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의 부분을 이해하게 하게 되고 시대의 분별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오류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두 번째 장에 가게 되면 제2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즈음하여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훑어볼 것이고, 제3장에 소위 천년 왕국에 관한 몇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중간에 제3장 천년기하는 주요 견해들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소위 여러분이 혹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네 가지 견해들이 주로가 있는데,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래서 몇 가지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것이라고 믿고 건전한 이해가 무천년설이요, 그 뒤에 후천년설, 역사 전천설과 세대전천설은 다소의 성경적 이해의 결함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설은 그래도 용납될 수 있는데, 문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성경의 굴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대주의적 전천설은 소위 부흥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익숙했던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 같은 천년왕국에 대한 네 가지 견해들이 결국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의 이해를 어떻게 했기에 그 같은 오해들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신구약 전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와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구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강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들으시면은 유익할 것입니다. 제4장에 가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개혁주의와 세대주의의 종말론의 계시록 이해 차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개인의 종말론을 다룰 것이에요. 우리가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이루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것인가, 육체의 죽음이란 무엇이고 나 죽은 다음에는 어떤 상태가 있게 되어지며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 우주의 종말로서 최후의 심판과 최후 심판은 어떤 내용이며,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지옥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새 하늘과 새땅 속의 삶은 어떤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을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 전체에 대한 구조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많죠? 그게 많아서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분량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표정이 회색빛이에요. 이게 밝은 빛이 아니고 회색빛, 어둠침침해. 비올것 같아. 슬픈 일 있어요? 근데 추워서 그래요? 긴장돼 있어요? 이렇게 좀 웃어보세요. 강의에 부담이 없게끔. 아, 목철 쭉 얘기하는데 인상이 굉장히 굳어져 가셔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40분부터 9시 20, 11시 20분까지 숨을 한숨에 쉬지 않고 공부할 것입니다. 자, 길게 호흡을 한번 하세요. 자, 천천히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자, 가보세요. 1페이지. 하나님 나라 이해를 공부하는데 먼저 우리가 휴식 시간까지 할게 2페이지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 첫째, 전반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 배경, 구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설명됐는가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이 뭐죠? 예언이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그 속에 담겨 있으므로, 또 구약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전단계적 성취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까지 이르는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전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찾지 마세요. 얼른 보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회개를 얘기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그렇게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듣는 자들이 어리둥절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천국이 이런 의미에서 그렇죠? 천국이 다가왔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해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 사회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또는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의 어떤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그들의 오해로 기초한 신앙의 문제점을 수정해 나가시고 그러시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들이 구약 안에서 주께서 계시하신 바 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유대 사회 속에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화두의 천지를 다 꺼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었길래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을까? 제일 먼저 구약의 증거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은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왕이라 하는 거예요. 요한 왕이라.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구약 안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고백적 관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을 열어보세요. 7절이 잘못된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0절을 열어보세요. 구약 성경 1067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1067페이지 1067 1067편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고백해요? 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동시에 영원한 왕이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왕권에 대한 고백과 선언이 있어요. 나머지 성경 구절들은 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주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왕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가게 되면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왕적 권위와 통치에 관한 고백이 나옵니다. 왕적 뭐라고요? 권위, 그 다음에 뭐라고요? 통치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을 가보면 19절 876페이지 어간에 있는데 같이 읽으시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왕권의 권위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리고 온 세상 만유 온 세상을 그의 권세로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중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어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무엇을 다스린다고 그랬죠? 통치 앞에 대상이 뭐예요? 만유죠. 그러니까 보편적 온 세상도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니까 다번 왕직에 대해서는 무슨 개념이 가능하냐? 아무 말도 의미 없는 단어예요. 밑줄에 두 가지 개념이 있다.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쓰시면 돼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왕직은 뭐냐면 무엇일까요? 일반적 의미에서 왕직이죠. 첫 번째는 일반적 의미에서 왕직이요.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왕직의 빈칸 앞에는 특수한 의미에서의 왕직이라 해서 두 가지 왕직 개념을 나눠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고백은 일반적 의미에서 왕직 개념에서 전 세계와 모든 국가들에 대한 우주적 보편적 능력과 통치를 의미하죠. 보편적인 능력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3장에 가게 되면 47편 3절에 가게 되면 실제로 주께서 보편사를 다스려 가요. 온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는 구약시대 같으면 주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건 그 이방민족이건 모든 보편사를 다스려 가셔요. 47편 3절에 같이 읽으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민과 열방을 주의 통치의 대상으로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47편 3절에 복종케 하심 통치의 대상을 만민과 열방에 두면서 그러면서 그 통치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발 아래는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사는 의미 없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사, 보편 역사를 향한 통치는 목적성이 있는데 그 목적성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신약적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편사의 움직임을 통치하시며 수단으로 쓰신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뭐라고요? 자, 자기가 얘기해 보세요, 빨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편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데 보편 역사를 다스려 가면은 그 보편 역사 통치의 의미성, 그 목적성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적, 구속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보편사의 통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편사라는 것은 보편사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엇이 될까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목적성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날 이 지구상의 전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관심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좁혀 말하면 한 사람 개개인 신자에게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견고히 실현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밥 먹고 공부하고 생업을 도모하고 가족과 살아가고 하는 모든 일상사는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찬송을 부르며 예배드리며 하는 기도생활하는 모든 종교적 생활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다르다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밥 먹을 때는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활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말할 때 아 저건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성화된 생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특성화 생활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생활 양식 전체를 하나님이 내용적으로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빼어넣어 그리스도의 백성 삼으실 때에 내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 그것이 목적성이 있는데 그걸 주시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보편적으로 다 사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수단을 끌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인생에 다양한 삶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사용 내용도 하나하나는 주께서 내게 어떠한 신령한 복을 깨우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은혜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삶의 내용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자신의 삶의 내용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의 모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의 악함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의 덧없음과 죄악상을 보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우리의 연약함에 불구하고도 오래 참으신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깨닫게 되어지.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승하거나 내가 망하거나 세상적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곡절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택하여 부르심으로 내게 부어줘 가시는 신령한 복, 그 복주신 목적성을 위하여 주께서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이끌으신가를 계속 깨달아가게 되어져.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죠. 전부 그걸 하나를 그걸 위하여 이끌어 가시죠. 구약에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적 관계의 특수한 의미에서 왕권으로 지고 계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택한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는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받은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을 말씀하시듯이 멸망으로 죽어야 될 인류에게 하나님의 소망 주심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 이스라엘 택하여 복음적인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를 한 나라의 국가의 한 민족으로서 너희를 세상적 관점에서의 이기적 목적으로 너희만을 세상적 관점에서 이기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 편들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택하여 그러므로 인해서 죄인들 가운데서 분리해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구원을 내시는 이 특별한 영적 원리를 구약 가운데 이미 보여주기 위한 것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에게 주신 율법과 제사 속에서 그 은혜의 원리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시려 하셨던 신령한 복을 누려줘야 마땅했었어요. 그걸 아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을 남는 것이니 그들을 가르쳐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남은 자라 말한 것이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 손에는 율법을 들고 한 손에는 제사를 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전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자로 남고 말았던 것이 미련하며 마음이 강팍하여 목이 굳어 주 앞에서 끊어진 자가 되고 만 것이었죠. 주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때로는 이스라엘 전쟁에, 때는 기근에, 그러나 때는 풍요 속에, 때는 이스라엘의 영화를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 역사를 임종하는 목적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페이지 특수족 왕지, 그 밑에는 특수족 왕지 있죠. 그것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무슨 관계에서 통치라? 언약적 관계에서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언약적 관계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에 가보면 1016페이지예요.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21절 말씀 같이 읽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기서 야곱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확인을 시키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자의 왕이 아니요 너희의 왕이라. 이건 특수한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의미에서 왕직은 무엇을 권리로 요구하냐면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켜 해서 우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과의 분리를 그들의 특권이요 왕적인 백성을 향한 요구로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 뒤를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예레미야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 19절 말씀 1064페이지 8장 19절 말씀 같이 읽으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고 하시니. 여기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라고 해서 주께서 구분해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언약적 관계의 특수한 왕직을 선언해내세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찾지 않은 19장에 가게 되면 유명한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피의 제사를 통하여 십계명을 반포하기 이전에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의 선포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 이하로 넘어가면 그 언약의 선포 하에서 십계명의 반포가 이루어지고 출애굽기 24장의 피의 제사를 기초로 언약적 관계를 확립해 나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기반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충실히 있어야 될 그 요구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요구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라 하나님의 구약 속에 보면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 나와요. 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죠. 즉 첫 번째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의 불순종의 문제가 나타나 다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관계를 특수하게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불순종의 내용은 뭐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한 그 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동시에 그럼 불구하고 영적 의미에서의 새로운 회복을 약속해 주시죠. 그것이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가보게 되면 1장 1절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합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예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를 그것을 짜며 싸미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말씀 속에 이사야는 지금 언약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으로 이어져가요. 이사야가 1장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을 때에 증인된 자를 불러내오는 거예요. 즉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그때에 모세가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데 이 일은 하늘이 알고 땅이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임을 증인으로 삼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은혜 안에서 충성하라. 그걸 부르거든요. 따라서 이사야 선지가 그 오랜 세월 뒤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정죄할 때에, 말씀 정죄할 때에 증인으로 누구를 불러서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증인으로 서 있지 않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백성이어야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자였는가? 그리고 불러내면서 그들의 죄악성을 쭉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사야 40장을 넘어가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다가 40장 9절부터 11절에 가게 되면 1013페이지 같이 읽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9절부터 11절 말씀 속에는 지금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오 10절에 그 팔로 다스릴 것이되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고 계세요. 이와 같은 이사야 속에 나와 있는 회복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특수한 왕직으로서 그 속에는 하나님께 주신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은혜의 구원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여 깨닫지 못한 자는 언약을 받았으나 끊어질 것이로되, 그러나 그 언약 자체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로만 끝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심 받은 은혜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져서 보편 인류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할지언정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의 원리는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 안에서 끊어질지언정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의 원리는, 은혜 언약의 원리는 영원히 회복되어져 살아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다고 언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주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언약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 언약의 회복 가운데서 그 언약의 의미를 아는 자와 언약의 회복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그 언약의 회복의 성취를 이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구원 받듯이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자에 이를 것이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이 있는 자는 이스라엘이나 많은 자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안에서 은혜와 불순종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스라엘과 그렇지 못한 자 이스라엘의 나눔의 긴장관계가 구약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회복을 얘기하시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불순종한 자가 구원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누가 구원받는 것인가에 대한 이 범위 문제가 혼동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설명한 자들은 이미 주어진 언약을 통하여 언약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주 앞에 구원받는 자로 섰는 자요, 불순종하였으나 불순종한 이스라엘 때문에 언약이 취소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실 그 약속을 주실 때 그때 각성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또 구원받는 자요, 그 회복된 언약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보편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되어지니 신구약 공이 같은 은혜 원리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라의 두 번째에 보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역사는 열방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아울러 와요. 이게 종말론 쪽 심판 배경 속에 나와질 것인데, 근데 미가서 4장을 가보세요. 미가서 4장, 그러니까 12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4장 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쭉 나와있죠. 이 3절만 읽었습니다. 많은 민족 중에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이방을 판결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의미는 이건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는 것인데 혈통적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음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원리를 믿는 영적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 민족과 열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은혜 언약의 회복 그 회복 아래 들어오는 모든 자들의 구원 그런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관련된 구약적인 예언이 있는데 여호와의 큰 날이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라. 이것은 심판과 구원의 의미 양면적 의미가 있는데 예컨대 이사야서 2장을 가보게 되면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의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의 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그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모습을 말해주는 이 심판의 모습은 계시록 6장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어지므로 종말론에 주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내용이 어떠할 것인가를 이 이사야 2장의 내용을 그대로 가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을 가보면 12절과 17절에 바로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아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디 틈에 숨어 근데 뭐라고 말하죠?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나대소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이 말, 이 표현적인 의미가 호세에서 10장의 말이요 이사야에서 2장의 말의 은용 속에서 결국 종말론적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언해주고 있죠. 구약팀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에서 65장을 가보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종말의 심판과 아울러 이사야에서 65장에는 종말론적 회복이요 그의 선택하신 백성이 베푸실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함께 주어지고 있어요. 그 이사야에서 65장 17절 이하의 말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쭉 이하에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5절까지 내용이나 66장 22절과 24절의 말씀 거기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성취의 대망을 이미 이사야 속에서 구약 백성 가운데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줘요. 자, 그러면 2장에 나와 있는 심판, 이사야서 1장에는 언약 관계로서의 뭐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내용이 있었고, 2장에서 열방을 향한 모든 심판까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 65장과 66장 부분에서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까지 선언해 주시거든요. 이 구조의 중심 가운데서 이사야 53장이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뭐예요? 고난의 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성취,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사야 9장과 11장과 곳곳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종을 보내실 것을 미리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중심축이요, 실현의 근거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그대로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4장에 인용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해 준 마태가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 9장의 성취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이사야 9장의 성취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길래 그러는가?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를 주셨다.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정사를 메인 자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더러 영존하신 아버지와 같으신 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요. 그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는 영원토록 무궁할 것이요, 그 나라의 성격은 공평과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오실 거. 이것이 누구를 인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미가서 5장에 가게 되면 보세요. 일어나 미가. 1294페이지. 5장 2절 말씀 1294페이지 같이 읽으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지금 누구의 뭘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죠. 근데 그 탄생된 그 자가 근본이 뭐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상고요 태초나. 그 이사야 9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나실 자가 사람의 몸으로 오시나 하나님이시라. 그 영원전에 계신 분이요,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대한 연결점이 연결되어 감으로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서 한 것만 보더라도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언약적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허락하신 은혜의 언약은 취소될 수 없으므로 주께서 은혜의 언약 자체를 회복하시니, 혈통적 아브라함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2장과 3장의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므로 끌어내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언약을 다시 새 언약으로 주실 때 그 성취가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사야 9장과 11장 곳곳에서 제시해주고, 그가 이루실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사야 53장에 설명해준 다음 그를 통해 이루실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사야 65장 66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 속에 담긴 이 구조 안에서 구약 안에는 이미 모든 선지서와 모세 오경으로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 내용이 이 내용이 전부 흩어져 있어요. 그 구조를 따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의 요약으로 구약 속에 이미 그 중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 오심으로 성취되어졌으며 교회의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것이 설명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성경 읽는 재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은 거예요. 20분이 다 됐어요. 잠깐 5분 동안 휴식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 시간에 쭉 구약을 얘기해 드린 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소하죠. 그리고 용어도 생소하죠. 하렘 나라가 무했고, 그 말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말은 빠르죠. 성경은 여기저기 넘어가죠. 여기 넘어가는데 하나하나 다 이해하기도 바쁜데 그걸 통해서 어떤 구조를 드러내죠. 그 구조를 이해하고 머릿속에 그려볼까 싶어 하다 보면 다른 내용으로 또 넘어가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참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오랜 시간에 걸쳐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다 배운 다음에 어느 정도 친숙해지고 내용이 잘 익혀진 다음, 그런 다음에 쭉 한 번에 정리하면 전체 그림이 휙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없는 거죠. 이게 뛰어넘은 거죠. 그건 왜 그 뛰어넘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믿는 거죠. 여러분이 어제 주를 믿은 자가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아 신앙생활한 지가 어느덧 몇 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손에 친숙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찾아본 성경 내용이 전혀 낯선 것은 아니죠. 어서 들어봤고 아는 거요. 그런 구절들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다소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설명하는 제 부족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설명의 순서도 중요하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우리 2페이지까지 끝나야 되는데 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보세요. 2페이지 첫 번에 보면 선포하실 때 자, 뭐라고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되었은 그 천국의 선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린 벌써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주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죠. 보세요. 천국이 다가왔다. 그 하나님 나라 다가왔다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가 구약 안에서 앞 시간에 얼른 살펴본 그 내용 구조를 다 갖고 그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니까 그건 뭐죠? 천국의 실현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그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언할 때 예수님 자신이 그 말할 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의의와 자신이 감당할 사역의 내용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으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구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소망한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나라가 이루기 위하여 이미 내가 여기 왔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제3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사자로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자, 그 증거를 스스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에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가를 보이심과 동시에 그에 앞서 증거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이름하여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게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을 가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으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세례요한께서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분이 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주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성령으로 세례가 있을 것이요 나 불로의 세례가 있을 것이라. 이것은 한 세례가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도 가능하죠. 주께서 오시는 일로 인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의미한 것이 무엇일까는 12절에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와 곡관에 들이심이니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요 불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에 풀이하기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 하셨으니 곧 뭐죠?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과 심판의 나눔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나온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이 댁에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19절 같이 읽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의 희년의 선포를 찾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해의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 이사야 65장 66절에 나와 있는 새해와 새 땅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이 일이 이것을 읽으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21절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날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뭐가 돼요? 주께서 오심으로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2번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6장에 가게 되면 3번에 마태복음 26장 가게 되면 26장 64절 말씀 같이 읽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4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후에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설명되어 있는 거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1246페이지 1246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으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옹비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나라는 영원한 권세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사야서 9장의 내용과 같죠. 그러면서 동시에 13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록에 나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앞에 인도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의식하시고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이후에 그 날을 볼 것이라 하고 다니엘서 7장 13절은 재림에 대한 선언이죠. 예수님 바로 그 얘기를 이끌어내신 것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네요. 14절에 보니까 어떤 조건이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52페이지 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시다고? 주님이 갖고 계시다. 아버지께서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 7장에 대한 이미 성취가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불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이 완성으로서 재림 때에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가 앞으로 이후에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제사장 앞에서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으며 그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임이 성경 전 구조 속에서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의 성격,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게 다번에 하나님 나라와 고난의 종의 관계를 살펴볼 때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가보시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 20절까지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말씀하셨던 내용 속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데 그 대상 죄를 깨달아라 죄인임을 증거하는 그 대상이 이 19절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온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23절 3장 23절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온 세상이 죄 아래 있으므로 그들에게 미쳐지는 싹 결과는 무엇인가? 23절을 같이 읽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다 하나님 나라 고난의 종 1. 하나님 나라와 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먼저 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심판해 나가는 죄와 함께 하지 못하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의 그 성격은 결국 필연적으로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에 넘어가서 53장 4절과 6절 말씀에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적 사역의 필연적인 요구를 불러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1032페이지 같이 읽으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이 아니요 생명의 구원을 옮겨가는 이 귀한 역사가 복음의 권세예요. 복음의 증거 있는데 이 증거를 세상이 알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가게 되면 264페이지 신약성경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 대한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핵심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핵심은 십자가 도로 되어지는데 세상이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며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라. 누가 이 사실을 알겠는가? 21절,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내용 속에 전지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일은 오직 14절 말씀,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한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따라서 교회의 탄생,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 역사와 함께 더불어 이루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3페이지 하나님 나라의 교회 설립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함께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그 관계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현상과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인가에 대한 한 이해의 실마리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넘어가게 되면 16장에 13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서 16절과 17절 말씀만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별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들어오죠? 고백이죠. 예수님은 고백인데 그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내용이 고백적으로 첫째 주어집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나와요. 예수님과 교회 관계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에 이 반석에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 내 교회를 하셨으니까 세우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또 중요한 관찰의 내용은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권세는 교회는 기관으로서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가르치고 수행하는 교회적 사역에 있어서의 그 권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기관으로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가 말씀의 복음의 증거를 온전히 드러낼 때 그 복음의 증거적 사역을 교회가 함으로 인해서 증거적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복음적 증거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주님이 계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러셨죠. 그 말씀은 뭐죠? 그 교회는
구원의 능력이 상실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곧 천국 열쇠가 사라져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청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기구요, 기관으로서 그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주의 복음적 증거를 어떻게 충분히 바르게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천국 열쇠적인 구원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판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의미에서 교회가 천국 열쇠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계적 의미에서 타락한 교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천국 열쇠 갖고 있으니 복음 안에서 순결한 자가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아파하고 저항하는 것을 불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게 종교개혁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났을 때 그 이유가 찾아지는 것이죠. 세 가지 내용이 관찰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요, 주춧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세상 속에는 미련한 것인 도를 전함으로 교회는 천국 열쇠에 대한 권세가 부여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역사 속에 교회를 탄생시키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과 1장의 3절과 8절 말씀을 먼저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줄치고 사도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시기를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것,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차근차근 연결되죠.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요, 그 약속한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다시 성령으로 세례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곧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을 가르치셨어요. 구약 전체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가르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약 전체 속에 담겨있는 신약적 해석을 기초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를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사도들에게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주께로부터 친히 배웠으면 싶었던 그 아름답고 고결한 진리의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들 통하여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그거를 통하여 풀이하여 여러분에게 구약을 다시 가르쳐 드리니 이미 여러분은 40일 동안 주께서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해 가르치는 말을 들으시고 계신 거예요. 앞 시간에 들으신 것이에요.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이스라엘 나라는 말로 치환해서 물었어요. 주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므로 2번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 나라의 전개를 보게 되면 첫째, 때의 문제가 나와요. 때의 문제는 하나님이 작정한 때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의 때를 사람이 계산하여 알 수 있지는 않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성격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와 누구와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탄생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머리요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구속적 기반 안에서 주관적 사역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객관적 기초와 주관적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 모든 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으니 그것이 에베소서 1장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면 때가 참에 주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십니다. 37절부터 42절 말씀만 우선 보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알듯이 2장에 가게 되면 요엘서 선자의 요엘서의 성취로서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 각지에서 모인 자들이 각 사람의 난 곳으로 방언으로 말할 때 듣는 자들이 그 말들이 무엇인지 다 알아듣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한 사건에 통하이라는 방언의 성격은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민가. 지금 저들이 지금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데 저들이 다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는데 듣는 자들은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이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이 방언이 지금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라는 것과는 성격이 달라요. 교회 탄생되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루어진 방언은 아주 특이성이 있어요. 그 특이성은 하는 자는 말하는 자의 말에 상관없이 듣는 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방언의 특이성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감추어지며 미련하여 알지 못하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가 탄생하여 전해진 복음이 이제 빛으로 비추어져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성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 같으니 그 빛을 받은 자는 들을 귀가 열려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 십자가의 도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설명해 주죠. 그게 바로 뭐죠? 교회의 사역이요, 교회 주심의 목적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열어져가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뭐죠? 그것은 뭐가 되죠? 심판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세요. 21페이지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15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세요. 보세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 비유가 아니라 내가 풀어서 말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이런 정도의 그 이야기, 교훈을 주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교훈은 방식 자체를 주께서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방식일 주님이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 교훈하고 계시는 영적인 의도성으로 주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의도성이 뭐였냐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교훈을 스스로 이미 심령이 완악하여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알기 위하여 나온 자가 아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정죄하며 심판하러 온 그 자들의 마음의 강퍅함을 주께서 보시고 그들을 오히려 교훈을 줬으나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일부러 비유로 말했다고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신 형식을 취하신 것은 영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말하나 듣지 못하는 것, 말하나 깨닫지 못하면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가보게 되면 이사 6장에 같은 의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사야 선지를 부르죠.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이사 선지가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기 가라사대 일어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 맥성으로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 귀로가 막히고 눈으로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의 애들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주의 심판적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그들이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우리가 나서부터 온 그 고장의 말로 이 말을 듣는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회복을 의미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8장을 가보세요. 28장 찾았어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자 함께 읽죠.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다시 봐요. 생소한 입술은 처음 듣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방의 방언이에요. 이 백성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하려면 말씀의 목적은 뭐죠? 원래 말씀이라는 것은 알게 하려는 거죠. 깨닫게 하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수단을 뭘 써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나라의 방언이라. 그 말은 뭐예요? 알아듣게 하길 위하심이에요? 못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시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내가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겠다. 왜 그러시죠? 주께서 마음이 인색하셔서 구원을 베풀지 않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이사야 6장의 말씀 그대로예요. 전하여도 마음이 강팍하여 듣지 아니하므로 전하는 것만큼 뭐가 더 쌓이죠? 불순종의 죄악만 더 쌓여요. 그러므로 전하면 전할수록 악만 더해가는 그들에게 차라리 내가 아예 처음부터 뭐죠? 방언으로 전함으로 심판을 선언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악성과 그들의 불순종의 죄악성을 지적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종말의 역사가 있음을 아무리 외쳐도 노아의 때에 그렇듯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의 모든 일에 다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며 듣지 아니하죠. 거부하죠. 그리고 판단하죠. 복음을 판단하며 신앙 성경을 판단하며 그를 증거하는 교회를 판단하며 그를 증거하는 신자의 삶을 판단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귀를 닫죠. 주께서 그들의 귀에 닫아버리시며 방언을 전하게 하시는 그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8절 말씀 우리가 다 우리가 난 곳의 언어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이 일이 어찌민가? 그것은 주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탄생케 하시는 교회 사역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어둠 속에 그를 끌어내는 구원의 역사여 구원의 방주로서 일하게 할 것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언 사건 하나가 그냥 예사로운 게 아니죠. 이게 다 신구약 전체 속에서 구원사적 의미를 갖고 주께서 다 하나하나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아름답고 정치하죠. 자 그래서 2장 30, 42절 요거까지만 3페이지까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약속이 있으면 먼저 가실 분은 가셔도 좋고요. 지금 56분쯤 됐는데 조금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2장 37절과 42절을 말씀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자 결국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쫙 듣고 복음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나타나는 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37절에 저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것은 뭘 의미하죠?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심령의 은혜를 받아 회개를 하였으며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반응은 형제들 우리가 어찌 할 것인가 하기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람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은혜의 구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그래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4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42절 말씀을 다시 같이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네 가지 성격이 나타나죠. 첫째는 사도의 교훈을 받았다. 사도의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신구약의 성경에 받은 말씀의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다? 서로 교제하였다. 뭐죠?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이 말씀 앞에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영적 친교와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그 다음 어디서 떡을 떼었다. 이 땅에서의 삶의 형편을 서로 돕는 그런 떡을 떼는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함께 나눔의 삶이죠. 나눔의 삶이 이루어졌으며 이 나눔의 삶에 떡을 떼미는 것은 줄치고 탐욕이 거두어지는 것이죠. 탐욕과 이기심으로 서로 나누고 했던 모든 죄악된 요소의 거두어짐을 의미하죠. 그것이 결과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공동체적 삶의 육적인 삶조차도 공동체적 삶의 영향이 나타났고 그 다음 기도하기에 힘썼다. 예배와 기도죠. 예배 무리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전체를 다 모아서 사랑과 거룩이 회복된 공동체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거룩이 회복된 공동체가 섰다. 자, 사랑과 거룩은 누구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 속에 반영된 결과 나왔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 역사 속에 드리우신 교회의 성격이요 역사적인 현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교회의 역사와 그 흐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전개되는 역사의 진행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어 간다. 곧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지는 않으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현상을 이루어가는 방편이요 기관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현상 줄치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 성격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나타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죠. 교회가 영적으로 부요하고 강력하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더 분명한 것이요. 교회가 말씀 앞에 서서 이와 같은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통하며 떡을 떼어 나누는 친교의 모든 모습이 연약하고 연약할수록 나눔과 다툼과 시기와 싸움이 그 안에 갈등이 있을수록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현현이 약해지는 것이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나 교회를 통하여 복음적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현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오늘 하지 못했던 그 신약 교회가 그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오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 무엇인가에 대한 보충 설명을 잠깐 더 한 다음에 다음 예정된 계획대로 공부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주 앞에서 범죄함으로 그 허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자로 범죄한 자로 서 있는 우리의 죄된 실상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 앞에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회개의 심령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회복된 생명을 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름답고도 정교하며 한치 오차 없는 하나님의 부유한 지혜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어오셨는가를 우리가 잠시 살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보편사의 역사까지 통치하시는 주께서 그거를 위하여,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을, 몸된 교회를, 또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령한 복을 채우시기 위한 그 뭐 거룩하신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며 주 앞에 찬미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부르심 받아 주의 백성 되었사오니 이 은혜 입음을 감사하며 담대히 여기며 이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간 저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